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총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 노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남북한이 차관급 당국회담 결렬 이후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 모란봉 악단에 도련한 중국 공연 취소가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소식부터 알아보죠. 유엔 총회가 17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먼저 이 표결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예, 그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17일 오후에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상대로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이 표결에는 유엔 회원국 186개 나라가 참석을 했고요. 이 중에서 찬성이 119개 나라, 그리고 반대가 19 나라, 그리고 기권이 48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한 119개 나라는 반대한 19개 나라에 비해서 6배가 많은 거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7개 나라가 더 이 결의안에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사실 이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해가 갈수록 적은 수지만 계속해서 찬성하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국제사회에 그만큼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반대한 나라에서 그동안에 반대했다가 이번에 찬성을 한 나라가 있는데요.
네.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반대했지만 올해는 찬성을 했고요.
네.
또 기권한 나라가 지난해 올해는 찬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코모로스, 가봉, 그리고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토고 이런 나라들은 기권했던 나라가 찬성한 케이스고요. 아프리카의 부룬디의 경우에는 기권한 나라였지만 올해는 반대를 한 아주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반대한 나라 앞서서 19개국이라고 했는데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5개국 가운데 두 나라 중국과 러시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반대한 나라로는 짐바브웨, 베트남,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집트, 쿠바, 수단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상당수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유린과 관련해서 북한과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네. 유엔이 벌써 11년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온 것으로 아는데요.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번에 채택된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은 크게 그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처형과 고문, 자의적 구금, 3대까지 계속되는 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이동과 여행의 자유 제한,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그리고 성분에 따른 차별, 강제 노동 등을 일일이 꼽으면서 북한의 그 열악한 인도적 상황을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할 것을 북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그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유엔의 그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영어로 COI라고 하는데요. 그 COI와 북한 인권 이사회, 유엔 총회 권고 사항 등을 전면적으로 이행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사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안보리가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 보도들 중에요. 1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2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죠.
2년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북한의 인권침해 당국자들을 회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네. 두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요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2년 연속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거고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처음 채택된 것은 지난 2005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이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올해로서는 11번째 네. 결의안이 통과된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결의안의 권고대로 지금 그 2년 연속 그 결의안 권고대로 인권침해 책임자 북한 정권 관계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실질적으로 회부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여태까지 지금 아까도 그 결의안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일부 그 국제인권 단체들은 이렇게 북한 인권 개선을 그 개선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인권 유린의 그 책임자를 그 예를 들면 강제 수용소 그 수용소장이라든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서 국제형사 재판소 법정에 세워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형사재판소에 그 회부를 하려면 그 안보리의 그 결의가 필요합니다. 안보리에서 전부 다 좋다. 이런 사람을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중국, 러시아가 이 같은 방침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희박합니다. 다만 이 같은 결의가 지금 계속 그 10년 이상 계속되고 국제사회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언젠가는 그야말로 그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지금 최 기자 설명 중에 안보리의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안보리는 이사국이 15개국입니다. 이 중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다섯 나라가 전원 찬성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ICC 회부가 불가능한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전체 다수결에 있어서는 15개 이사국 중에 9개 이상의 그 이사국이 찬성을 하면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임이사국을 가진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이 다섯 나라 그중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또 동유럽 이런 데에서는 이제 그런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이 이제 국제 재판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그 처벌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지금 북한처럼 어떤 뭐 실질적인 행동이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그러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북한의 경우는 좀 특수합니다. 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이 법정에 서게 되는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내란이나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북한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는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문건은 아닙니다.
네.
다만 11년을 계속해서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북한의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결의안 통과와 관련해서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죠. Human Rights Watch가 그 발표한 성명을 보면요. 이 결의안 통과로 인해서 이제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고위 당국자들은 자 당신들의 반인도주의 범죄가 반드시 기록되게 될 것이고 것도 언젠가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그 말하자면 일종의 경고를 하는 것이죠. 당장은 어떤 법정에서 현실적으로 심판을 할 수 없지만 이것들은 다 낱낱이 기록될 것이고 때가 되면은 그런 법정에서 이 정권의 말하자면 책임이 있는 인권 문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재판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종신 노역형을 선고받았다. 이것도 지난주에 큰 소식이었는데요. 자, 북한의 판결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북한의 그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그 16일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통신의 그 보도를 전해드리면요. 지난 16일 그 최고재판소에서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캐나다 목사 임현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에서 피소자, 그러니까 임현수 목사겠죠. 임현수 목사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는 형법 제60조 국가전보음모죄에 해당되는 임현수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범죄 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되며 사실 심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를 증언하는 그 증거물이 제시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뭐 좀 나온 게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그 경우에 재판이라고 하면은 이 피고인 그리고 또 피의자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또는 발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법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조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북한의 법정에서는 이것이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임현수 목사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았다는 그런 보도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의 법정에서는 말하자면 공개리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방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번에도 캐나다 정부 당국자들이 일부 방청을 했지만 여기 그 밖에는 다른 내용들이 알려진 것이 없고요. 말씀하신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발표로는 그렇습니다. 이 피소자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고 또 증거물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임현수 목사는 범죄 사실들을 모두 인정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그것으로서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되면은 그걸 통해서 그것을 다툴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짧은 그야말로 무기형을 선고하면서도 짤막한 발표문 외에는 외부에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서방과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한 게 그 최고 존엄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그 최고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서방에서는 이런 총리나 대통령에 대한 그 비판 이런 것은 얼마든지 허용이 되고 장려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의아하다. 최고 존엄을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 이렇게 종신령에 처할 만큼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게 하나 문제고요. 또 하나 국가 전복 이것은 일종의 그 내란을 일으켜갖고 국가를 그 없애려고 했다 이런 건데요. 한국과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걸로 내란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적용을 하려면은 구체적인 요건 국가를 어떻게 전복을 하려는지 그 음모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국가를 전복하려면 조직이 필요한데 조직은 어떤 조직을 했는지 또 이를 위해서 무슨 살인이나 약탈, 방화 이런 거를 뭐 했는지 또는 꾸몄는지 이런 구체적인 게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그 한국 같은 이런 데서는 이것은 굉장히 그 법정 뭐 재판을 했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형식적이고 실체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당사자인 임현수 목사는 북한에서 여러 가지 그 자선활동, 북한 돕기 운동을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 임 목사 자신이 직접 자기가 지금 북에 가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그 얘기 한번 들어보죠.
전 백성이다 식량고라는 게 모습들이고 북한의 산들이 이렇게 다 민둥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현실을 이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시작한 것이 이제 식량 지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그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 그 지원 활동을 하게 된 그 동기를 잠깐 설명을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자, 이 아무래도 캐나다에 살고 있는 그 인사이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여기에도 민감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데 캐나다 정부 이번 판결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 캐나다 정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재판을 직접 평양에서 방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북한 측과의 그 다양한 접촉에서 임 목사의 석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진 못했는데요. 그 캐나다 외교부의 대변인은 이번 그 판결에 대해서 과도하게 가혹한 선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경악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캐나다 외교부의 프랑스와 라살 대변인인데요. 라살 대변인은 저희 부여회에 보낸 성명에서요. 이 임 목사가 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 목사의 그 건강 상태 검증을 위해서 영사 면담을 북한 측이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번 임 목사 억류부터 재판까지의 과정에서 이 영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그리고 이 자국민에 대한 영사 접근 권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임현수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캐나다에 있는 이 한인 교회 여기 그 물론 뭐 임 목사 가족 참 마음이 아플 텐데요. 성명을 냈죠?
그렇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현재 그 토론토에 있는 그 큰빛 교회라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한 신도가 3천 명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큰빛 교회 그 담임으로 있는데요. 이번 재판 결과가 나오자 그 성명을 냈습니다. 교회 측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 목사의 사랑을 그 북한 정부가 기억해 주길 간절히 부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자비함과 긍정적 해결을 희망하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기도 후원에 감사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교회 그 신자들은 부여와의 전화 통화에서 임현수 목사는 지난 18년간 그야말로 순수한 인도적인 목적으로 북한을 도왔으므로 빨리 좀 석방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 임현수 목사 그 석방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이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큰 그 과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예, 그 임현수 목사가 북한 측에 억류된 것이 지난 1월 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1개월이 된 상황인데요. 이번에 사실 그 북한 당국은 과거에 그 외국인들을 억류했을 때와는 좀 달리 이례적으로 캐나다 측의 영사 접근 면담을 요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현수 목사는 한 차례도 말하자면 외부에 말하자면 그 영사 접견이라든지 어떤 그 자신의 처지에 대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특히 북한 매체들도 지난 6월이었던가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임현수 목사 자신이 그 혐의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그런 회견을 하게 한 것 외에는 네.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 재판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까지는 사실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 지금 억류돼서 구금돼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물밑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상당히 접촉을 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고요. 결국은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 측과 접촉했던 사실도 알려졌고요. 또 직접 재판 과정에 캐나다 정부 관리들이 참석한 것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 석방과 관련해서는 사실 앞으로도 캐나다 정부가 계속해서 그 협의를 하고 또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긴 했지만 사실 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지는 그렇지만 일말의 그 기대를 갖는 이번에 그 북한 측의 선고를 계기로 그런 희망적인 관측을 하는 그런 인사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어쨌든 북한이 형을 확정하고 하기 전에는 사면을 하기는 어려운 게 법적인 절차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형을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교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면, 임 목사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수 있다. 사면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정치적인 문제 접근을 통해서 해결할 길이 열리기는 한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쯤 석방될지 또 임현수 목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예단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일부 보도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려고 지금 그 노력 중이고 혹시 또 가면 그 임현수 목사 석방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또 분석을 또 예측을 하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확인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두고 볼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의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개성에서 열린 당국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남북한이 결렬 책임을 놓고 서로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상가족분 어르신들께 죄송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원칙까지 훼손할 수는 없지 않나. 저는 우리가 이상가족분들 꼭 풀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맞교환하는 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풀어가면서 또 그래야지 또 나중에 이상가족 문제를 포함한 나머지 남북관계 현안도 좀 더 안정적으로 풀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고.
자, 남북한이 대화 의제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 이런 설명과 함께 또 그 어려운 부분 그런 점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지난 그 11일이죠. 그 계속해서 그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렸습니다. 1박 2일간 열렸고요. 이건 또 그 남북 그 8.15 그 합의에 따른 그 당국 간 회담이 열리기로 한 건데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열렸는데요. 그 양측의 그 차관급 인사가 만나서 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제를 놓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뭐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그 이것이 그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회담이 끝난 다음에 그 북한과 그 한국이 일종의 뭐 성명전 이거에 대해서 상호 그 원인을 둘러싸고 뭐 성명도 내고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 역시 그 문제는 그 금강산 관광 문제가 그 큰 그 네.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국 측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측은 시종일관 그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모든 것을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국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하고 회담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성명을 냈는데 한국 측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북한 측이 주장이 있고 또 한국 정부의 여기에 대한 부인 반박이 있었습니다.
네.
북한 측의 주장은요, 이 금강산 문제 관광 재개 문제는 애초에 한국 당국은 꺼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 측은 계속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조평통의 그 성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국 측이 나중에는 내부 사정이요 뭐요 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재개 문제 협의를 재개하던 끝에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문제는 한국 정부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이것은 주권 사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미국의 핑계를 대면서 운운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이 혹시 그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지 이것과 관련돼 있는 것을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부에서 말을 밝힌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강산 관광은 그 지난 2008년이죠. 그 한국의 그 관광,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박왕자 씨가 그 북한군 초병에 총에 맞아서 숨져서 관광이 전면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통일부 측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밝힌 얘기인데요. 금강산 관광 그 대금 문제가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량 헌금, 영어로는 그 벌크 캐시라고 그러는데요. 이 이전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기본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및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에도 이런 안보리 결의의 목적을 감안해서 다뤄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쭉 살펴보면 일반적인 관광, 이런 뭐 자유로운 무역,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금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게 있다면 북한으로 어떤 대량의 현금이 들어가서 이것이 대량 살상무기, 핵이나 미사일, 이런 것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을 하면은 그 목적으로 물론 관광객이 돈을 내는 건 아닙니다만 그야말로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북한의 그 어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아까 그 박왕자 씨 그 사망 사건 그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은 이 금강산 관광 문제를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풀 수 있다는 건가요?
이 한국 정부의 그동안의 일관된 입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뿐만 아니라 5.24 조치, 대북 제재 조치죠.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일반인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인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또 앞으로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보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재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맞아 들어가면 한국 정부로서는 사실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입장을 당국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잠시 전에 말했었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그 벌크 캐시 말하자면 대량 현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언급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또 하나의 새로운 조건을 좀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측들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강산 관광은 2008년에 그 중단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 이런 유엔 안보리 위반, 결의 위반, 벌크 캐시 또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활용되는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특별히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정부로서는 좀 더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발맞춰서 좀 그 재개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회담이 다음 회담 날짜도 잡지 못하고 그냥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그러면 남북회담은 당국회담이 이제 끝난 겁니까?
뭐 이번에 뭐 회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로 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남북회담이 완전히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북한의 그 조평통 성명을 자세히 보면요. 그 남한의 그 태도에 대해서 북한의 뭐 불만은 있지만 여기에 보면 뭐 앞으로 남한과는 뭐 당국회담이 완전히 끝났고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새해가 좀 되고 북한의 그 새로운 대외 대남 정책이 되면은 그야말로 회담도 뭐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그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언급을 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한국 정부가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있는데요. 이번에 당국회담에서 차관급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닿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금강산 관광 재개 이 문제 또는 5.24 조치 해제 이런 것들은 차관급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결국은 양측의 최고위층에서의 뭔가 논의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그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네.
특히 한국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번에도 통일부 홍영포 장관이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은 원칙적인 수준에서 더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분단의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그렇지만 현재 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식의 정치적 조건은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금년도 이제 저물어 가는데 2016년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 어떻게들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북한이 역시 계속되는 그 변화의 바람 속에서 그 계속 이러고 있는데요. 그 한국의 그 윤병세 외무장관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7일 그 서울 외교부에서 열린 그 외교부 정책자문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구촌 곳곳에서 중요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을 가장 아프게 느껴질 나라가 바로 북한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과 쿠바의 역사적인 그 관계 개선 또 이란 핵 협상 이런 것을 그 거론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그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이 그 경제적 고립이라는 그 외부의 압박과 그 불확실성에서 그 대외지향적인 대외와 관계를 개선해 나갈지 아니면 과거처럼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이것이 그 내년에 중요한 그 북한의 선택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VOA가 보내드리고 있는 주말 시사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북한의 모란봉 악단의 연주 장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모란봉 악단과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는데요. 원래 12일에 베이징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공연이 취소가 되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참 많은 추측, 상상이 나돌고 있는데 자, 이 공연 취소 이유가 과연 밝혀진 게 있습니까?
여러 그 언론 매체들의 그 추측성 보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한국 국회에 보고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 모란봉 악단의 이번 중국 공연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었는데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최고 지도자에 대한 찬양 일색의 공연 내용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이의를 제기했고
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중국 당국이 공연 관람자의 정부 당국자들이죠. 격을 낮췄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격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런 상황에서는 공연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철수한 것이다. 이런 그 국가정보원의 분석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일부 언론에서는 바로 그 직전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제1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는 와중에서 이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라는 네.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측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불쾌감을 표시하고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다. 이런 그 입장을 한국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실 그 언론의 추측 보도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사전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공연 비용이라든지 여행 경비 같은 것을 어떻게 누가 그 비용 지불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라는 그런 언급들도 있었고요. 다양한 그런 관측들, 추측들이 있지만 사실 어떤 것이 정확하게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공연 취소 후에 북한과 중국이 각각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북한은 이번에 공연 취소 뒤에 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공식 매체 그 모란봉 악단의 그 공연하는 동영상을 뭐 띄운 것이 있다고요. 중국도 역시 상당히 좀 자제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북한 중국 당국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로 좀 공연이 취소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뒤로는 상당히 그 말을 조심하는 그 냉정을 되찾으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 외신들이 전하는 사진들을 보면 공연을 하러 가던 그 북한의 그 공연자들, 모란봉 악단 단원들 아주 대단히 밝은 모습으로 가는 그런 얼굴들이었는데 나중에 나올 때 모습을 보면 정반대로 그 침울한 그런 그 표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더니 단원들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런 그 경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연예인들은 또 뭐 어떤 상황이든 공연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거기에서 또 기쁨을 느끼는 것인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이 사건이 북한과 중국 관계를 어떻게 또 변화시킬 것인지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중국을 한번 방문해야만 또 여러 가지로 또 유익한 점이 있을 텐데 이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대부분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 정부 당국의 관측도요. 지난 10월 달에 북한이 노동당 창건 행사에서 아무런 어떤 그 돌발적인 또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 특히 또 중국의 권력 서열 5위 인사가 평양을 방문했고요. 축하 사절로.
네.
그러면서 이 북중 관계가 이제 냉랭한 상태를 벗어나서 개선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모란봉 공연 전격적인 그런 취소는 또 하나의 그 양국 관계에서 돌출 변수로 나타난 것인데요. 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관계를 좀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사안은 아니고 이 북중 관계에서의 그 개선, 회복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그런 맥락에서 같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워낙 이 그 놀라운 그런 그 취소여서 그 국제적으로도 매우 관심을 끌었는데 자, 이 미국의 언론은 반응은 혹시 어떻습니까? 끝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그 모란봉악단이 그 공연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공연이 중단되자 그 한국, 일본, 미국 언론들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그 외국 외신 언론들은 역시 이번 사건은 그 북한의 그 불가측성,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행태를 보여준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소식, 북한이 한국의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 노역형을 선고한 소식, 남북한 차관급 당국회담 결렬과 관련된 소식, 그리고 모란봉 악단이 베이징 공연을 전격 취소했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